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요. 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준 호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성품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받을 자격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그 고마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나머지 네 가지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그 관심이 주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자비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됐는데요. 앞서 살폈듯이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세상에 긍휼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자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바로 그 이웃집에서 다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참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증오이다. 그러나 거절당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상대방이 낫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주면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 베풀기를 원하신단다. 탈무드가 말한 자비란 아무런 조건 없이 앞뒤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순수하게 돕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 더군다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참 요원한 일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탈무드가 말한 증오심, 가령 주님이 말씀하니까 빌려주기 싫어도 빌려주겠다는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당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보다 앞서야 할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역할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도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일화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소유의 절반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기다렸지요.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 아들을 생각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아들인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버지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푸십니까? 형은 지극히 바른 말을 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지요.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란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8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일 겁니다. 상대방을 신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하겠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배려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오직 그 사람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그 시절로, 덜 이성적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일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신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도 의연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머리로 판단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눠서 이웃을 섬기는 것,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절대로 이성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왔듯이 문자 그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음으로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처럼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고난을 견뎌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곱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내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앞서야 하고 다음으로 주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타인을 판단하지 않을 때 세상이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의 대표적인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을 때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테크나로 쓰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휘오스로 표현됐습니다. 이 휘오스는 자녀들 중에서도 상속자, 장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받은이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됐다는 점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동작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만 박해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까지 꾸준히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오코로 표현된 박해라는 단어의 뜻은 아기를 품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신앙에도 스토커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터무니없는 말로 모함하고 온갖 비난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는 존재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와 같이 걸으면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여 보라. 당장 잔인한 마귀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를 가만히 둡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려고 힘쓰면 마귀도 극렬히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고 가까운 현지에도 비슷한 이유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뿐이고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 해가 떠오르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사모하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살폈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살폈던 네 가지 복이 오늘 살핀 네 가지 복의 내용과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되며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복무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갈 것이며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유형의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는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지 복 자체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고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몸소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참복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한 만큼 주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바쁘게 살다 보니 참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로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가게 될 우리 본향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